사사기 19장 16절로 3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녁 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섭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밝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열두 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에게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이 레위인 첩 사건이 오늘 어제 본문에 이어서 두 번째 계속이 되는데 이게 뭐 100년 전 일도 아니고 뭐 300년 전 일도 아니고 이게 3300년 전 일이에요.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건이 말이죠. 근데 이런 일들이 뭐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충격적인데 그 3300년 전에 이스라엘의 한 산지 작은 마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보다도 800년 전에 또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뭐 오늘날 우리가 뭐 이런 일어나는 성적인 타락이나 무슨 동성애 문제나 이런 것들이 마치 뭐 이 시대의 어떤 그 성적인 타락에 무슨 뭐 대명사처럼 그렇게 여길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이 타락할 때마다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이걸 우리가 우선 유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하면 어떤 코스로 타락을 하는지 세상이 부패하고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면 어떤 순서로 썩이기 시작하는지를 우리가 눈여겨봄으로써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사이클에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를 우리가 예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사사기를 쭉 읽으면서 왜 자꾸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냐. 그리고 그 반복은 어떤 이유로 그게 반복이 되냐. 이걸 우리가 이렇게 알면 우리가 그 사이클에 안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세상은 그 사이클을 계속하고 있어요. 뭐 우리가 문명의 발전이라는 것과 관계없이 인간은 이런 사이클을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 한번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16절부터 19절까지를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들은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자, 이 레윈과 그의 첩과 종과 나귀 두 마리는 이 첩의 장인이 떠나지 말라는 길을 떠났어요. 늦은 시간에 떠났죠. 그러니까 이제 해질 무렵에 떠나기 시작을 해서 이제 해가 지고 도착한 이제 마을이 기브아인데 그 전에 사실은 뭐 여부스라는 곳에서 묵으려면 묵을 수 있었죠. 그러나 그곳은 이방인들의 마을이고 여부스 족속의 마을이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이 그곳에서는 환대를 받지 못할 것이다 하고 여기 왔는데 환대를 받지 못하기는 이것도 마찬가지였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마을 뭐 광장의 넓은 곳에서 누가 나를 데려갈 사람이 없나 하고 두리번거리고 있지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거나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늦은 시각에 밭일을 늦게까지 하고 오던 한 노인이 그를 발견하고 자기 집으로 초대하는 장면입니다. 아무도 환대하지 않는 마을에서 이 노인이 이제 환대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이곳 사람들이 있는 거리는 이제 베냐민 지파에 속한 마을이에요, 기브아는. 근데 이 노인은 어디서 왜 이런 환대를 하게 됐냐가 이렇게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 사람도 나그네란 말이에요. 이 사람도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물어보니까 나그네로 살다가 나그네를 만나면 남다른 마음이 있잖아요. 뭐 과부사정 호래비가 안다 뭐 어쩌고 하는 말이 있듯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남달리 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원래 그게 살던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렇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사람 살아가는 모습이 나그네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아무리 낯선 사람이라도 집으로 불러들여서 환대하는 것이 그 당시에 습관이고 문화적인 어떤 습속이었는데 그게 다 깨어져버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우리가 뭐 이해가 안 되죠. 누가 길거리 가는 사람을 집에 우리 집 와서 묵으라고 그러겠습니까? 집에 방이 뭐 10갠들 부르겠으면 20갠들 부르겠냐고요. 지금은 누구도 그렇게 사람을, 낯선 사람을 집으로 초대하지 않는 게 무슨 뭐 이제 생활이 되고 말았지만 그 당시에는 낯선 사람을 보면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게 습관이었던 때니까 이 지금 우리가 읽을 때 그 이 환경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된다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삶의 모습을 모르면 성경은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문화 속에서 그 사람들의 관점으로 그 일을 들여다보고 그게 성경을 읽는 순서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읽는 상황 속에서 그걸 어떻게 연결시킬 것이냐. 이게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이렇게 삶의 지혜를 얻는 길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뭐 당연히 이걸 불러드렸어야 마땅한데 아무도 안 불렀다. 그래서 기록이 된 거란 말이에요. 지금이야 뭐 불러드렸다 하면 기록이 되겠죠. 거꾸로.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아무도 레위인과 그 첩을 불러드리지 않는 상황에서 한 노인이 그를 유독 초대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도 나그네였더라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 사람도 이곳 출신 사람이 아니라 에브라임에 있던 먼 곳에 있던 사람이 와서 살다가 행색이 이제 그런 사람을 나그네를 보니까 부른 거란 말이에요. 자기 집으로 영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레위인이 이게 약간 거짓말을 입에 이렇게 붙어 있는 사람인데 보니까 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냐? 그랬더니 우리가 뭐 베들레헴에 갔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는데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이다. 이게 이제 뭐 굳이 해석을 하자면은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 마을로 가는 도중에 기브아를 지나서 실로라고 하는 성막이 있는 곳으로 거쳐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최종 목적지는 아니겠죠. 또 아니면 거기 갈 생각은 없지만 이 노인네한테 어떻게 내가 보이면 어필할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안심시키고 나를 초대할 수 있나 하는 순간적으로 머리가 돌아가가지고 나는 지금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사람이다. 우리가 여기서 쉽게 말하면 나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사람을 안심시키기 위한. 무슨 지가 여호와의 집으로 가기는 어딜 가요? 여호와의 집에 가는 사람이 맨날 첩질이나 하고 그런 짓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앞뒤가 안 맞는 소리지만 어쨌건 예, 맨날 뭐 하는 짓은 무슨 뭐 교회하고 상관없이 살지만은 누굴 만나면 나는 교회 장로입니다. 나는 어디 목사입니다 하는 소리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런 신분을 왜 밝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신분을 밝히는 사람들을 주의해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일상 살아가면서 나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말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나면 나는 교회 다닙니다. 나는 이걸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불쑥불쑥 나오는 이유는 내 자신을 그렇게라도 어떻게 보면 위장하는 위장술과도 같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 그 저기 이제 LA 다저스의 커쇼라는 그 유명한 투수가 있는데 좋은 크리스찬이죠. 정말 막 한때는 뭐 전설적인 그런 피칭을 보이고 했는데 그 친구는 크리스찬이지만 자기는 크리스찬 얘기를 한 적이 없대요. 안 한대요. 나는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사는지를 전할 뿐이다. 뭐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전해지겠어요, 요새? 그리스도인이란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그냥 보여주고 살 뿐이다. 근데 어느 누구보다도 강력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삶은 삶으로는 증거가 안 되니까 이제 뭐 자꾸 입으로 저 같은 사람들 맨날 예수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저나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거는 어디 가서 자꾸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 다닙니다, 어떤 교회 무슨 직분을 받았습니다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삶이 따르지 못해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걸 적어도 자기 스스로는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어디 가면 나는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그게 소개할 이유가 뭐 하나도 없는 일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이 사람은 레위인답게 살지는 못하는 주제에 지금 여호와의 집으로 간다고 지금 어떻게 보면 허풍을 부리는 거죠. 이제 그러고는 또 뭐 혹시 그 영감한테 이제 배가 안 질까봐 내가 지금 막 가지고 있는 게 많다. 당신한테 신세 질 거 하나도 없다. 내가 뭐 집도 있고 뭐 포도주도 있고 내가 먹을 거 다 싸가지고 다니는 사람이니까 가도 당신한테 뭐 손에 끼칠 건 없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럼 집에 불러다 놓고 네 거 먹어라 이러겠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다 집에 오라 그러면 내가 내 걸 먹이려고 오라 그러지 네 가진 건 네 먹어라 내 가진 건 내 먹을게 이러려고 오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노인네가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요. 20절 21절입니다. 시작.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여기 중요한 거는 안심해라. 이 밖에 있으면 안심할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리에서 자지 마라. 거리에 자다가는 큰일 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벌써 나그네로 이 기부에 왔지만 기부에 분위기를 잘 알잖아요. 그런데 벌써 밤거리가 어떤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요즘 자칫하다가 큰일 나는 동네다 라는 이 뜻이 이렇게 숨겨져 있는 말이란 말이에요. 여기 이 동네에서는 밤에 다니면 큰일 납니다. 왜 이제 그런지 밝혀지는 거죠. 22절에서 24절까지요. 시작.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와서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 적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이거 읽으면은 아이고 이게 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이게 지금 기준으로서는 여러분들이 뭐 이해가 안 될 말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근데 이게 그 사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그 사회의 보편적인 모습이라고 해서 통상적으로 여자를 그렇게 물건 취급하고 재산 취급하고 비인격적으로 대했다고 해서 그 당시 사회가 그게 그럼 괜찮은 사회냐?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이 이런 일을 기록하는 목적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이방 사회에서는 흔한 풍속 중에 하나지만 히브리인들은 이렇게 살았으면 안 되는데 이들은 가나안 사람들처럼 살았고 가나안 사람들보다 더 타락한 모습이 되었다는 것을 기록하기 위한 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는 창세기 19장에 롯의 집에 들어갔던 천사들이 어떤 이 봉변을 겪는지를 기록한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 창세기 보면은 아브라함을 만났던 이제 천사들이 가죠. 그죠? 그래가지고 19장 5절에 보면은 찾아왔어요. 이제 이 사람들이. 천사 두 사람 집에 들어왔더니. 거기 보니까 4절에 보면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느라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여기 상관하리라 하는 단어와 오늘 여기 관계하리라고 하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예요. 뭐 우리가 여러분들이 조금만 뭐 설교를 자주 들으면 이게 이 단어가 야다라고 하는 알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성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게 상관하게 한다, 뭐 관계한다 이런 뜻으로 쓰일 때는 이게 성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걸 우리 잘 압니다. 이게 남색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남자를 끌어내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주인이 노인네가 자기 집에 오라 그랬다가 이런 일을 겪으니까 야, 내 딸도 있고 이 사람의 첩도 있는데 그 사람들을 끌어다니다 줄 테니까 그걸 어떻게 하든지 너희들 눈에 보기 좋은 대로만 하라고. 이 사람은 내 손님이라고. 아니 그러면 그 레위인은 손님이고 레위인의 첩이나 종은 손님이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 사회가 이런 사회란 말이에요. 참. 근데 이제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자꾸 요구한 건 이 레위인이에요. 근데 이제 주인은 어떻게 내 집에 온 손님을 내가 내주냐. 그 당시에 손님을 보호하지 못하면 그 가문은 있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집에 온 손님을 내가 못 지켜준다. 그러면 우리 집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게 그 사람들의 당시 관행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그 딸을 하고 말이야. 내 딸 데려가라. 그 사람 첩 데려가라. 아이고 여성 여러분들 좋은 세상 사는 겁니다. 참. 완전 이런 물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이 레위인이 해서는 안 될 첩을 데린 사건, 이 첩이 도망간 첩을 또 넉 달 만에 가서 찾아온 일, 이게 하나도 해서는 안 될 일만 골라하는 거예요. 25절, 26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 여인이 자기 주인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밝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자, 그 당시에 레위기 18장 22절에 보면은 여자들과 동침하는 것과 같이 남자들과 동침하지 말라고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동성에 대해서 지금 뭐 이런저런 얘기를 길게 할 뭐 시간도 없고 이유도 없지만 어쨌건 성경은 금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금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금하는 기록이 있을 만큼 이것도 성행하는 일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부터 19장에서부터 이 동성애 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그 일로 멸망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 이 사사시대도 그것도 말기가 아니라 거의 초반에 가까운 시기에 벌은 이런 동성애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가나안 땅의 마을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을에서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레위인 그 미가의 신상 사건과 레위인 제사장 얘기가 나온 뒤에 레위인이 어떻게 더 타락했는지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첩 얘기가 나오는데 이 첩을 다루는 방식이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아니 이렇게 내줄 것 같으면 뭐하러 거기 베들레헴까지 가서 이 여인을 데려왔냔 말이에요. 이렇게 무슨 짐승들한테 먹이로 내주려고 데려온 건가? 과연 사랑해서 그 여인과 결혼했으며 사랑했기 때문에 그 여인을 찾아간 건가? 아무 생각이 없이 살아가는 한 레위인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라면 어쩌면 정욕에 따라 움직이는 한 인간이죠. 뭐 그도 또한 그럴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무리들한테 내줬더니 이제 밤새 능욕을 당한 거죠. 그러고는 이 여인은 정말 그래도 이 그 사람 집 문까지 뭐 기어오다시피 왔겠죠. 그래서 문지방을 잡고 죽은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럼 그때까지 이 사람들 뭐 했냐는 말이에요. 잠이 오는 일이며 그게 이게 어떻게 되는 일입니까? 나는 도대체 뭐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27절 8절입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이게 이제 일찍 일어나서 이제 간다는 거예요. 아니 여자는 왔는지 안 왔는지 뭐 확인도 안 해보나. 근데 자기는 자기 갈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일찍 일어난 걸 보니까 밤에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지는 않고 잘잠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지금 이제 자기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을 열고 나가보니까 여인이 이제 그렇게 엎드려져 있으니까 하는 얘기는 즉석 일어나라예요. 일어나라. 집으로 가자. 길 떠나자. 이게 그 여인이 쓰러져 있는 여인을 보고 한 첫 번째 말이란 말이에요. 그 대답이 없기 때문에 죽은 걸 확인하고 나귀에다 싣고 이제 가서 예? 자기 집에 돌아가서 한 일이 이제 이거란 말이에요. 29절 30절에 시작.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고 그 마디를 찍어 열두 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니 이거 레위인이 여기에 지금 우리가 읽은 마음 가운데 뭐 마음이 아파하더라 슬퍼하더라 눈물을 흘렸더라 뭐 이런 말이 하나도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주 드라이하게 무슨 팩트만 골라 적듯이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만큼 한 레위인이 자기 첩으로 데리고 산 여인을 대하는 태도가 여기다 녹아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건 궁극적으로 그 시대 남자들이 여자를 생각하고 대하고 여겼던 방식이 여기다 압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레위인, 한 노인, 불량배들 이렇게 다 익명으로 다 기록이 된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는 지금 이 시대는 뭐 또 너무 페미니즘에 기울었다고 해서 또 뭐 역차별이라고 무슨 뭐 헌법 소원을 하는 나라가 없나 별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어쨌건 과거의 이 시대는 이런 모습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타락이라는 것이 어떻게 한 가정을 파괴하며 남녀관계나 부부관계를 파탄지경으로 몰고 가며 예, 부부가 서로를 대하는 태도를 얼마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만들어 놓는지 우리가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적입니까? 성경이 기록되면 성경적이 아니잖아요. 자, 우리가 창세기 앞에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처음에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동등하고 대등한 입장에서 가정을 이루게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오랜 역사 동안 그 가정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이루는 것을 이제나 와서 보지 언제 그런 걸 보았냐는 말이에요. 그만큼 인간은 오랫도록 타락해왔지만 특별히 타락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가정 속에서 회복해야 할 제사장이 그 제사장의 가정을 들여다보니까 이 모양, 이 지경이란 말이에요. 첩을 데려오지 않나, 첩을 또 잃어버리지 않나, 첩을 또 끌고 오지 않나. 그러다가는 끌어다가 또 제 손으로 끌어다가 그 무리들한테 내주질 않나. 죽은 여자를 데려와서 또 시체를 열두도 막 내지 않나. 그래서 이 여자가 안타까워서가 아니라 자기의 재산을 잃어버린 데 대한 분노처럼 칼질을 해서는 그걸 전부 다가 열두 지파한테 보내고 그 열두 지파를 분노케 함으로써 내전을 촉발해서 우리가 더 읽어보면 알겠지만 완전히 민족 전체가 거덜나는 일이 된단 말이에요. 한 레위인의 삶이 망가짐으로써 한 가정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한 마을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한 나라가 한 민족이 거들라는 일을 지금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한 레위인의 삶이 무너졌을 때 한 레위인의 신앙이 무너졌을 때 일어난 일이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런 얘기를 읽으면서 내 한 사람의 신앙이 무너지면 그 파장이나 그 영향이 어느 지경에까지 이럴지를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단 말이야.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레위인을 비난할 기력도 없고 뭐 그럴 여력도 없는 사람들이지만 어쨌건 우리가 신앙을 지켜야 할 사람이 신앙을 지키지 못하면 신앙에 바로 서 있어야 될 사람이 신앙에서 바로 서 있지 못하면 그 파장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파장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악이 들어왔고 새로운 아담으로 인해서 구원이 들어온 얘기란 말이에요. 이 세상은 다 숫자로 말하고 집단으로 말하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한 사람이 섰을 때 구원이 시작이 되고 한 사람이 타락했을 때 온 인류가 타락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걸 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 세상이 답답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한다고 무슨 능력이 있나? 우리 한 사람이 내가 뭐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나? 아니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다. 이걸 믿고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의 구원이 인류 구원의 출발이요 한 사람의 타락이 온 인류의 범죄의 출발이라고 한다면 이 시대도 동일하게 우리는 우리 자신 한 사람의 신앙과 우리 한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상상할 수 없는 영향을 끼치는 존재다. 이런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뭐 레위인 욕할 것도 없고 뭐 이 시대를 욕할 것도 없어요. 내 한 사람이 바로 서 있나? 그걸 확인하는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예. 넘어져서는 안 될 사람이 넘어지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레위인 한 사람이 첩 때문에 생긴 이 어마어마한 일을 통해서 나중에 한 지파가 멸절되다시피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주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 분주하게 돌아다니고 뭘 바꾸기 위해서 죽도록 애쓰고 수고하지만 늘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서야 할 자리에 서게 하시고 가야 할 걸음 가게 하시고 들어야 할 말씀 듣게 하시고 따라야 할 말씀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 구원의 시작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하고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날마다 그 사랑에 매인받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 따라 순종하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